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화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행사를 위해 지금부터 북경시는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열병식과 군중대회 등 행사들이 주말에 시연되고 있습니다. 비록 추석까지 띄워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공화국 경축 행사 준비를 위해 북경시에서는 지하철 통제, 교통 규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출향과 외지인들의 방문에 영향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의 큰 경축 행사를 위한 준비 사업인 만큼 사람들은 이를 잘 이해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규제들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름이 지나면 곧 성대한 경축 행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북경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들에서도 지금 열렬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국경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삶도 나날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오늘 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혁개방 후기 중국 조선족 문단의 영국 문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길림대학 윤윤진 문학박사의 문학사 칼럼 시간에는 조선 왕조시기 실학파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 정약용에 대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연극은 여러 면으로부터 존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문학예술 발전에 외부조건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제시대에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보장해 주었지만 시장경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금 조달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적응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 시장경제 환경 속에서 대량의 인구가 대도시로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 조선족 사회의 문화시장이 가렬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었던 유일한 연극단인 연변연극단도 새천년에 들어서서 결국 해체되어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술구조의 변화로부터 오는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극과 영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연극예술의 불황이 초래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조선족 문단의 연극 문학을 본다면 20년 동안 공식 출판된 극 문학 작품집은 1992년에 불타는 십자가 그리고 이광수작 사랑의 품 두 권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기 대표적인 극작품 틀없는 개와 극작가 이광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연극의 대표작은 풍자희극 틀없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족 농민 작가 박선석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작품은 개혁개방 후 돈맛을 알게 된 농민들이 하루속히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는 조급한 심리에서 파생된 잔재주 부리기 그리고 남에게 해를 주면서라도 자기의 사욕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적인 사기 향각을 풍자 조소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원래부터 극적인 갈등과 극적인 인물 구성을 갖고 있으며 단편 소설로서는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구수하며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포복절도하게 하는 과장, 익살 등 희극적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를 풍자 희극으로 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훈춘시 문화국의 창작실 이종훈과 농민작가 김웅걸은 재빨리 이 단편 소설을 장막극으로 각색했습니다. 생각 밖으로 연극은 1991년 3월부터 몇 개월 동안 공연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1995년 4월에는 한국에 나가 공연하기까지 했습니다. 1949년 길림성 안도현에서 태어난 이광수 극작가는 1977년 연면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한 뒤 안도현 문학관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연변 군중예술관에 전근되었고 1992년부터 연변문화국 문예창작평론실에서 직업작가로 활동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영길시 문화국 국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연변문예창작평론실 주임 연변연극가협회 주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한 작품집으로는 희곡집 사랑의 품,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집 사랑의 샘,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집 아리랑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광수 작가의 대표작들, 이를테면 취한 밤, 사랑의 품, 해톨부대 등이 있습니다. 취한 밤을 보면 이 시기 극작가의 경향성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극작중 인물들이 진취적인 청춘 남녀들로부터 윤락한 남녀들로 바뀐 데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제하의 사회 환경과 생활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이런 변화들이 그의 극작품에 진실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극작품 사랑의 품은 비극적 색채가 짙은 정극입니다. 이 장막극은 어느 현성에서 동깨나 있는 철학이라는 사내가 바람이 나서 본초와 이혼하고 백설이라는 딸을 다른 도시에 낯선 거리에 버리는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한을 품고 세상을 뜨고 백설이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여 세 식구의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장애인 용구에게 발견되어 양육됩니다. 마음씨 착한 용구와 그의 처 란이 그리고 딸 설이는 불쌍한 백설이를 자기 집 식구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백설이는 혈액병에 걸려 치료비 4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용우와 라니는 불쌍한 백설이를 꼭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음식점과 집까지 팔고 신수리, 넝마장사, 순대장사, 팥죽장사를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다가 라니마저 쓰러집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매체에 전해지고 전 사회에 전해지자 사방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작품은 배금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도덕성이 날로 증발되어 가고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용우, 라니, 설화 등 천사 같은 긍정적 인물 형상들을 부각함으로써 도덕 불감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이 작품의 주체이며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사상입니다. 네, 개혁개방 중기 조선족 문단의 연극문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덕 없는 나의 미소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이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길림대학 한국어 학부 윤윤진 문학 박사의 한국 문학사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시기 실학파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 정약용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 그 실학파 문학에서 다른 한 고봉을 이루고 있는 정약용의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학파 문학은 우리 봉건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장 근대 문학에 접근한 그런 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서사문학 분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의 작품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가 부분, 시 부분에서는 정약용의 시가 가장 진보적이었다, 가장 의미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약용 선생에 대해 잠깐 소개를 올리면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년에 그 생애를 보낸 그런 분인데요. 조선 그 조왕조 시기 그 후반기에 그 실학 사상과 실학 문학을, 실학파 문학을 집대성한 그런 가장 뛰어난 작가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약용 선생님의 그 시를 보면 사회 비판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고대 한 시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몇몇 안 되는 가장 신랄한 이런 예봉을 필치로서 표현했던 그런 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 날로 피폐되어 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농촌, 농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국충정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정약용 선생은 그 민족주의 시인이고 애국주의적인 그런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정약용 선생은 그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죠. 자를 미용이라고 했는데요. 호를 다산 혹은 여유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지면 다산이죠. 다산 선생, 정다산,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생평을 잠깐 돌이켜보면, 그는 그 어려서부터 정계에서 은퇴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유교 경전과 그 제자 백가들을 배웠고, 그 한국의 고전시와 특히 중국의 고전시가를 많이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대목은 7살 때 그 시를 써서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나타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는가 봅니다. 아주 총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작품집 삼매집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살 때 작품집을 낼 정도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어도 일반 애가 아니죠.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죠. 그 15살 나던 해, 그가 15살에 1777년, 이 정도에 그는 아버지가 다시 그 배수를 하고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다산은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이 서울에 온 이것은 정다산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는 그 실학파 문학의 선구자들인 뭐 이익이라든가, 이 정다산의 선배들이죠. 이익이라든가 홍대용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조작과 관점들 있고, 뭐또그 그때 당시에 그 서울에 계시던 박재가라든지 이덕무라든지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학을 접촉하고 실학사상의 흥취를 가지고 실학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다산이 그 실학파 문학을 해서 실학자로서 실학파 문학인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간대의 그 생활에 아주 큰 작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약용은 이때로부터 이 나라의 비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나라를 이 나라를 고치겠다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개변하겠다는, 새롭게 하겠다는 이런 큰 포부를 지니고 그 실학 사상을 열심히 배우고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계획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뜻을 말한다. 서천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면서 손모자를 입고 이런 그 시들을 썼는데요. 이러한 시들에서 그의 이러한 고민과 사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고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20대 남짓해서부터 벌써 이런 아주 엄청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진행했다. 여기에 어린 시절의 정약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28살 때에 그는 문과에 급제합니다. 급제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급제를 하게 되면 전교에 나가야죠. 그래서 그는 배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배설이 차려진 것은 예문관 검열, 사관, 사관원 정원, 경기도 암행어사, 이러한 관직들을 얘기만 했습니다. 특히는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임금한테 그 어떤 바른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저기 저 임금이 하는 것이 틀렸으면 그것을 고치게끔 바르게 말하는 이런 것을 배설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도 이 정약용이 그런 성격과 이거 저 뭔가 맞는 그런 배설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설을 하면서 그 서울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전화하는데 뭐 수원 정도 정약용이 설계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서울 주변의 그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아마도 관료들의 배설아치들의 그런 부정과 비리, 백성들의 그런 질고를 목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많은 사회계획과 관련된 그런 그 저서를 내놓는데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이 시기에 그가 이 생활 체험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 체험화층 직관과 접촉하면서 사회 비폐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 비폐는 통치자들이 부정과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제도 문제,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경제제도, 경제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회계획 방안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느 나쁜 관료, 어느 악정, 이런 저 배슬아치를 하나 따버리고 처단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 국가 운영과 운영에 있어서의 국가의 이러한 것들을 사고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죠.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일부 사회의 그런 농민들을 민번 이런 주의에 이끌어간. 그러다가 1801년입니다. 1801년 신유사옥이라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다산 선생은 관료배들, 보수파, 이 관료배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모해를 입고 정계를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한번 떠난 것이 18년 동안 다시 전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량용의 그런 사회계획 사상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죄를 몰아가지고 정약용을 정부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서 그 계획안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생활이 또그 정약용 놓고 말하면 농민을 접촉하고 농촌을 목격하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로 그래서 그런 사회의 모순과 사회의 문제점들을 더 심도 있게,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실학 이론과 자기가 보았던 사회 문제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 뭡니까 조서를 쓰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목민심서라는 겁니다.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는 그 정약용의 그 저기 실학 사상과 그의 계획 사상이 가장 철저하게 반영된 그런 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는 이게 많은 시를 썼는데요. 장기 농가라든지 여름날에 술을 마시며라든지 애절량, 애절량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러한 그 작품을 써가지고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 계획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818년에 정대사리에서는 풀려났지만 정계를 복귀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서 저술 활동을 그러다가 거기에서 18년 후에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약용의 그 저서로서는 여유당전서 153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서는 정약용의 정치, 경제, 법률, 철학, 언어, 무슨 저기 그 이공계를 포함해서 이를 통해 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학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그 정약용의 사고, 정약용의 사상들을 집대성한 그런 것이고 여기에 2,500여 수의 시가 그리고 다양한 산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문학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약용의 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체에 의해서 창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거의 그 시가에서 반영된 그러한 정향성입니다. 정향성. 이런 정향성에서 정향의 시에서 그 제일 그 돋보이는 것은 이그 사회 비판을 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 사회를 개조해 보겠다는 그런 자기 그 저기 뭡니까 주장을 펼친 그런 시들입니다. 이 시들을 보면 이를테면 기민시라든지 고시 24수라든지 애절량이라든지 뭐 기민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기민시, 기민이라고 한 것은 백성들이 기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쓴 시, 이런 말, 이 정도겠죠. 기아라고 하는 민,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시, 뭐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보면 그 당시에 그 농촌의 그 기아민들이 그런 적나라한 아주 사회 최하층의 비참한 그런 생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정량 씨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 비판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누구보다. 이제 그 시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한시인데요. 우리말로 보내기에는 앞에 부분을 저기 거두하고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바람에 단비가 내리면 초목이 꽃피고 잎이 다 자라서 삶의 의지 천지에 가득하나니 빈민구제 바로 이때로다. 엄숙하고 점잖은 조정의 현자들이여, 나라의 안위는 경제에 달려있거늘 모든 백성을 도탄에 빠졌으니 이들 구제할 자 그대들이 아니뇨. 그대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제는 경제가 파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달려 있는데, 이 나라의 이러한,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배실 자리에 앉은 당신들이 바로 이 나라,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성 질주하고 참으로, 봉건 사회이지만 아주 그, 저기, 그, 진보적인 그런 그 유학자로서의, 유학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새로 보았다, 안겨오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작품가에서 또 아주 유명한 것이 애절량이라는 것입니다. 애절량. 이것은 유배지에서 지은 건데요. 애절량에도 아주 긴 건데요. 이것이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 저기 마지막 단을 한마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문 씨가 한해 동안 풍악을 울리면서 쌀한 톨, 배한치 시금 내는 일 없구나. 나 같은 백성이야만 이다지 불공평하고 유배지에서 거듭시 구편을 읊노라. 자, 권씨의 가문은 일생 동안 일하고 풍악을 울리지만 세금은 안 낸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못 사는, 밤낮 일해야 되는 이런 백성들 내게 된다는 그러면서, 왜이 세상이 이래서 불공평한가? 그래서 유배지에서 시 구편. 뭐예요? 불만. 구론의 시, 저기 뭔가 거기서 발표한 그런, 저 불평과 불만을 나도 여기에다 같은 식으로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산인, 정다산의 시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민족적인 시라 할수 있는데요. 조선 시를 쓰겠다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시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장기 농가라든지, 탐진 처녀라든지, 탐진 농가, 탐진 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런 시들은 모두 악보 시가의 형식으로서 농촌의 그 비피한 상을 묘사한 그런 작품. 농촌의 그러한 참상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으로서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에서 우리는 그 누구죠? 정다산의 그런 우국충전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민본주의 사상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다산은 조선 후기 가장 위대한 걸출한 이런 우국 시인이고 민족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그 고전 문학사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우수한 시인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문학은 오늘날에 그것도 아주 큰 의미와 이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화 프로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0일부터 주황민 방송국의 본격적인 프로 개편이 실시됩니다. 중앙방송국인 만큼 대내외 대사에 입각해 보다 중요한 국내외 중요 뉴스들을 번역해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에 따라 방송 내용을 꾸미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문학 프로도 여기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학 프로에 출연하셨던 많은 우수한 문인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문학 공부를 해온 여러분들에게도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문학을 사랑하는 광범한 청취자분들, 앞으로는 우리 글로 된 책을 직접 보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문학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이